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니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니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계시록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시록은 몇 개의 단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단락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지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은 시대의 천국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나고요. 5장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1장부터 4장을 보면 밧모섬에 있던 요한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1장이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 지상에 있는 일곱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현재 예배드리는 모습을 목격하는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5장은 우리가 오늘 다 보지는 않지만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목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신 모습을 묘사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5장은 천국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격하고 또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5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서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전반부고요. 8절부터 14절이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내용, 이 전반부도 우리가 오늘 다 보진 않습니다. 이 전반부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요한이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이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 1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 2절에 또 봄에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 내가 보았다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목격한 장면을 셋으로 나눠서 설명한 거죠.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장면의 절반 정도까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았고요.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전개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첫 번째로 보았던 장면, 상황은 무엇이냐면 두루마리를 본 겁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돼 있죠.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셔서 어떻게 계셨느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꼭 쥐고 계셨던, 갖고 계셨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왕은 손에 이것저것 물건 들고 다니지 않죠.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분은 손으로 이것저것 일을 하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른 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다, 쥐고 계셨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손에 무언가 꼭 쥐고 있으면 갖고 싶은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계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루마리겠죠.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요즘은 이제 인으로 봉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초대교회 당시나 그 위에 한참 동안에도 중요한 문서들을 이제 봉인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봉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을 썼는데 가령 여기도 지금 두루마리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쭉 글을 써가지고서는 돌돌돌돌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냥 도장 찍듯이 인을 갖다 딱 찍기도 했습니다. 인을 한번 찍으면 그걸 갖다 열면 흔적이 남죠.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묶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천으로 한번 감아서 묶고 그 천 위에다가 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인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봉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열어보면 안 되는, 함부로 열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뜻하죠. 근데 여기도 보면 단순히 인을한 게 아니라 일곱 개의 봉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곱 번이나 봉인을 했으니까 도장을 일곱 개 찍어놨든 아니면 일곱 번 묶었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쓰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보면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안쪽에만 쓰고 바깥쪽에 쓰지 않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쪽 바깥쪽 모두 다 글을 써놓았고요. 아마 요한이 처음에 천국에 올라올 때에 장차 벌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데리고 올라왔으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뒤로 넘어가다 보면 이 두루마리가 하나씩 하나씩 열릴 때마다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지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고 계시니까요. 요한만 목격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요한조차 보고 있으니까 천국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다 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구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모든 존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목격한 5장 기록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한이 목격하는 장면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봄에 요한이 두 번째로 목격한 거예요. 이번엔 무엇을 보았는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래서 요한이 목격한 건 힘 있는 천사입니다. 여기 보면 힘 있는 천사라고 해서 계시록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다 보면 요한이 힘 있는 천사를 자꾸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가면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 힘 있는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는 다르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핵심적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 목격하면서 중간중간 이걸 쓴 게 아니죠. 계시록 끝까지를 다 쓸 걸 이미 다 목격하고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는 다음에 이걸 쓰는 거니까 요한에게는 아마 익숙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이 잘 알고 있는 또 여러분 경험했던 힘 있는 천사를 목격했고요. 힘 있는 천사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외쳤던 건 누구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누가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올 수 있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고 누가 그 두루마리 안에 써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느냐? 누가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마 장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힘 있는 천사가 그렇게 외친 걸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외쳤으니까 누군가 대답할 거 아닙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텐데 요한이 천국에 올라와 있으니까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누가 대답하는 사람이 없나 나서는 사람이 없나 쳐다보았는데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호할 자가 없더라. 요한이 천국을 쭉 둘러보니까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갖다 펼 수 있나 했더니만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갖다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 땅, 땅 아래 이런 표현들은 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하늘이 있고 천국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천국에 올라간 거니까 천국을 쭉 둘러보니까 천국에는 하늘 위에도 이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이 없고 천국에 있는 땅 위에도 천국에 있는 땅 아래도 이 두루마리를 받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조차 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요한이 힘 있는 천사를 보았죠.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것도 들었죠. 근데 아무도 감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끝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서 요한이 큰 목소리로 웁니다. 뭐 울었던 이유는 간단하겠죠. 사실 천국에 올라온 목적은 미래 벌어질 일을 보기 위해서인데 그 미래 벌어질 일은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아마 본문에서는 그냥 크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성통곡했다 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꼭 쥐고 계신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방법은 도무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대성통곡을 하는 그게 이제 요한이 지금 목격한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를 생각해 볼 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또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기억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천국에도 올라가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린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내가 갖고 있는 바람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천국에 올라가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천국에서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저 두루마리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걸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이룰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도 내가 아무리 바래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을 당하고 산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평안, 모든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요한이 목격하죠. 요한 자신이 받아올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까지 요한이 목격한 천국에 있던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을까. 그러나 그들도 두루마리 못 받아옵니다. 또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어서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합니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못 받아옵니다. 여기 보면 힘 있는 천사가 앞으로 계속 등장하거든요. 힘 있는 천사는 어떨까요? 누가 이것을 받아올까? 누가 합당하냐고 외치긴 하지만 힘 있는 천사도 못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확한 거예요. 요한이 분명하게 목격합니다. 나만 못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이미 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영광을 받고 있는 다른 존재들도 하나님 오른손에서 그 못 받아온다. 이것을 요한이 명확하게 목격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깨닫습니다. 이 지상에서 생활할 때는 종종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깨닫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요한도 깨닫고 장로들도 깨닫고 천사들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무언가를 받아오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은 천국에 올라가도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진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밑에 있는 종처럼 부리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요. 천국에 올라가면 사람의 온전한 사람됨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나요? 간단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밑에 두고 부리는 사람처럼 되길 원했는데 그러면서 죄를 지었는데 천국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격하면서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자격이 없는 피조물인지를 온전히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천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온전한 피조물됨을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또 다른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을 달리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천국에 가서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 자체도 우리가 은혜 받은 거고 도움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도 우리는 여전히 빈손일 때들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지음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죠. 아무런 부족함 없이 모든 조건이 잘 충족되게 만들어진 사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도움이 필요 없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다 주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리고서는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주셨죠. 아담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거잖아요. 하와도 당연히 돕는 배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죄짓고 심판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도우시는 일들이 필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누군가 성도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 있고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합당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면 목회자는 그런 성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요한 옆에 서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한 옆에 서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받아올 수도 없고 내가 합당하지도 않잖아요. 주님께 달라고 합시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할 거예요. 저도 만약 요한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 훈수 두는 건 잘하니까 요한이 이 자리에서 엎어져서 대성통곡만 하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요한에겐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요한이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장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5장에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할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보겠지만 이미 나올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천국에 가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내일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 힘으로는 다 마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은혜를 우리 힘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받을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늘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오른손에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받은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 성인이 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이 삶의 여정들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힘만으로 다 감당할 수 없음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은혜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